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슬로우 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오늘 살펴볼 여러 소식들은요. 약간 언뜻 보면 제각각인 것 같지만
네.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되게 굳게 믿고 있던 그 기존 시스템 그리고 룰의 붕괴 현상인데요.
네.
국제 외교부터 해서 우리 지갑 사정 또 일터의 어떤 그 AI 감시까지 아주 폭넓게 얽혀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국제 외교의 룰이 깨지는 현장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가 57개라고 발언을 했어요.
아, 네. 57개요?
네. 근데 국방부는 보통 한 80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네.
또 스톡홀문 국제평화연구소는 한 60개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구체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숫자는 곁가지고요. 핵심은 그 발언의 맥락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핵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상 북핵을 공식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랄까 완전히 노선을 갈아탄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마치 그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뻔히 보면서
네.
그 코끼리한테 그냥 땅콩 하나 던져주고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러는 격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파고들어야 할 핵심은요. 트럼프의 그 극단적인 이중잣대. 그 이면에 깔린 작동 원리거든요.
이중잣대요?
네, 이란하고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핵 개발 아주 초기 단계인데도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가하잖아요.
막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쳐.
그렇죠. 근데 반면에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또 뒤에 중국하고 러시아라는 아주 든든한 뒷배가 버티고 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른바 그 CBID라고 하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네 맞습니다.
그 룰은 이미 죽었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네 끝났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주의적이고 타협적인 접근으로 확 틀어버린 거죠. 그 월스트리트저널 평가를 좀 빌리자면요. 이게 참 재밌는데
네.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김정은은 필요 없다. 이런 기막힌 역전 형성에 벌어졌다고 분석을 했어요.
아, 진짜 역전이네요. 세종연구소 이성훈 연구위원 분석처럼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또 한국까지 다 자신한테 막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보란 듯이 또 탄도미사일 발사로 화답을 했잖아요.
네, 막 쏘아 올렸죠.
거기다가 김여정 부장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뭐 서울이 전직 놀이판을 거둬야 하는 처지다 이렇게 조롱 섞인 압박까지 아주 세게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원칙이라던가 동맹 이런 것보다는 그저 철저하게 힘의 논리만 남은 참 씁쓸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한 외교 스탠스가 저기 그냥 외교 무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경제랑도 연결이 되나요?
그럼요. 이게 룰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하고 아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죠.
네, 지금 3중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데요. 국제금리 오르죠? 유가 뛰죠? 거기다 월마트 주가가 무려 9.2%나 폭락을 했습니다.
와우, 9.2%요?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죠. 심지어 미국 정부가 채권 시장에 아예 직접 개입을 해서 국채를 매입하는 그 초강수까지 뒀어요.
개입을 했군요.
네, 근데 그 약발이 단 하루도 안 갔습니다.
시장이 미국 정부의 개입을 완전히 무시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심각한 시그널 아닌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훅 무너진 겁니까?
그 와튼대 모하메드 엘리리언 교수가 이런 경고를 했어요. 미국은 실패할 것이다.
실패할 거다.
네, 그 이유가 바로 정부 부채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크레스트우드 어드바이저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미국 정부, 그러니까 그 엉클쌤의 상황을 묘사한 대목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뭐라고 묘사했나요?
직역을 하면 술 취한 선원처럼 돈을 펑펑 쓴다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 실정에 좀 맞게 비유를 해보자면 통장 잔고가 바닥난 가장이 마이너스 통장 뚫어가지고 막 동네방네 골든벨 울리고 다니는 꼴인 거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경제를 억지로 막 돌리다 보니까 채권 투자자들도 이제 신뢰를 거두고
그렇죠.
국가 신용도 하락 우려까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미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겹쳤어요.
어떤 건가요?
그 미국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평균 의료비가 한 5,297달러 정도 되는데요. 내년 고용주 부담이 20년 만에 최대폭이 11.1%나 오를 전망입니다.
11.1%요. 와, 진짜 많이 오르네요.
네, 그 뭐 항암 치료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비만약 이런 급여 확대가 재정 악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비만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네, 게다가 병원들이 청구 금액을 어떻게든 극대화하려고 막 AI 도구까지 동원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물가를 위로 밀어올리는 아주 무서운 악순환이 완성이 된 거죠.
무섭네요. 미국의 금리나 물가가 이렇게 막 치솟으면 결국 슬로우뉴스 구독자 여러분의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던가 장바구니 물가로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바로 타격이 오죠.
근데 차 아이러니한 게요. 이런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식시장은 반대로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분위기가 확 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852.6을 회복하면서 심지어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어요.
아, 아주 뜨거웠죠.
여기서 잠깐 저희가 사이드카 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사이드카는 한마디로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혹은 너무 훅 떨어질 때 잠시 프로그램 매매를 멈춰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제도입니다.
아, 약간 진정해라 이런 거군요.
네, 그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투자자들한테 이성을 좀 찾으라고 시간을 벌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죠.
그렇군요. 이번에 이렇게 급등을 한 건 아무래도 SK하이닉스 발표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하이닉스가 무려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게 완전 도화선이 됐죠.
40조 원이요? 와...
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시장을 쭉 견인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진짜 착동 메커니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아, 환율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나스닥에서 조달한 그 엄청난 달러 현금을 다시 원화로 막 환전을 하면서 원화 매입 수요가 폭발을 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한때 1,550원까지 막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요. 순식간에 1,392.6원까지 급락을 해버렸어요.
와, 진짜 뚝 떨어졌네요.
네,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완전 엄청난 딜레마를 안겨준 겁니다.
왜 딜레마가 되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불안정한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금리를 올려야 물가가 잡히니까요.
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어라? 금리를 동결할 명분도 동시에 확 생겨버린 겁니다.
아, 굳이 안 올려도 환율이 방어가 되니까.
네, 거시경제의 펀더멘탈하고 개별 기업의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서 통화정책 방향키를 잡기가 극도로 어려워진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 국면인 거죠.
아, 진짜 경제 상황이 이렇게 살얼음판이면 사실 국가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정작 국내 정치권이나 사법부는 내부 그 권력 다툼에만 몰두를 하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대법관 임명을 두고 사법부랑 행정부가 정면 충돌한 상황이 대표적인데요. 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재청권과 임명권은 동등하다.
네, 파장이 좀 있었죠.
네, 김성수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 동의안을 두고 이른바 그 청와대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거든요. 근데 아니, 헌법을 보면 명백히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결국 그 최종 권한이나 책임을 지는 쪽은 헌법상 임명권자인 대통령 아닙니까? 재청권이랑 어떻게 동등할 수가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법학자들 해석이 아주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아, 그래요?
네. 서강대 임지봉 교수 같은 경우는 임명권자의 권한이 더 상위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재청은 어디까지는 아주 강력한 추천권일 뿐이라는 해석인 거죠.
그렇죠. 추천을 하는 거니까.
반면에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의견이 다릅니다. 대법원장이 재청한 인사만을 임명할 수 있는 아주 좁고 제한적인 권한만 대통령에게 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맘대로 고르지 말고 재청한 사람 중에서만 임명해라.
네, 본질적으로 이건 그 삼권분립이라는 룰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철학적인 충돌에 가깝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이걸 잘 짚었는데요.
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각각 그 대법관 후보 선택권, 또 동의 또는 거부권, 그리고 최종 임명 또는 거부권이라는 이 무기를 똑같이 나눠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아, 서로 물고 물리면서 견제하라는 게 헌법의 취지군요.
네,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이대 대법원장의 태도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지만요. 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이 낮아서 탄핵까지 갈 확률은 희박하다. 이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거시경제 위기 속에서 뭐 사법부 행정부 싸우는 것도 참 답답한데 여야 내부의 진영 갈등을 보면 진짜 더 기가 막힙니다.
네, 당내 상황도 복잡하죠.
야당인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보죠. 당대표 체제 하에서 이른바 비장횡사라고 불리는 무더기 징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 징계가 좀 세게 나왔어요.
네, 조경태 의원은 국회 부회장 낙선 운종을 했다면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을 받았고요. 진종호 의원은 전 비대위원장을 도왔다는 이유로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또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 배분 항해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서 징계를 받았죠.
거기에다가 서범수 의원하고 진종호 의원은 그 보안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까지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아, 발언 내용까지도요?
네. 그래서 이 윤리위의 무더기 징계를 두고 당내 파열음이 아주 거셉니다. 권영진 의원은 윤리위가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라고 아주 직격을 했고요.
사냥개요? 와, 표현이 셉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 공당을 사당화하는 이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징계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엄청 날을 세웠죠.
겉으로는 무신 기강 확립을 내세우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노골적인 어떤 개파 청산, 정치적 셈법 이런 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 내부 상황도 복잡하게 얽혀있기는 뭐 매한가지입니다.
아, 민주당도 시끄럽나요?
네, 당대표가 청년과 노동 몫으로 전용기 의원하고 권미경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딱 앉히면서 이른바 명청 갈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하고 정청래 의원 측 사이의 기존 주류 개파들 간 갈등이 수면 위로 확 올라왔습니다.
아, 9명의 지도부 중에서 특정 최고위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당대표 직계로 채워지면서 파워게임이 터진 거군요.
네, 본격화된 거죠. 당장 그 소외된 최고위원들은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다면서 이거 최고위가 무력화됐다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양측의 그 미디어 활용 전략입니다.
미디어 활용 전략이요? 어떻게 다른데요?
갈등을 빚은 그 친천대 최고위원 3명은 나란히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합산 지지율이 53%가 넘는다 이러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세과시를 딱 했고요.
아, 외부 플랫폼을 쓴 거네요?
네. 반면에 김민석 당대표는 당의 모든 뉴스가 독자 채널인 민주당 TV 새벽 방송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스피커 전면 혁신을 지시했습니다.
아,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무슨 정책 대결이 아니라 뉴미디어 플랫폼 주도권 경쟁으로 변질이 된 양상이네요.
네. 이 와중에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무려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330일에서? 90일이요?
네, 아주 맹렬한 입법 속도전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와, 90일이면 세 달인데 정말 빠르네요. 근데 정치권이 이렇게 각자의 진영 논리에 갇혀있는 동안에요. 이 진영 논리가 가장 물리적이고 노골적으로 빵! 부딪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부동산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국토 활용 문제입니다. 당장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인데요.
아, 용산공원이요?
네. 김윤더 국토부 장관은 장교죽소 같은 그 전체의 5% 부지에다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좀 짓자. 이렇게 나섰고요.
네.
반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 논란 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진영에 따라서 입장이 완전히 180도 뒤바뀐 셈이라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네, 아이러니하죠.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용산공원이 국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률 구조상 특별법만 싹 고치면 사실 서울시 동의가 없어도 국토부가 주택 공급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위원의 분석이 이 갈등의 본질을 되게 잘 짚어냈는데요.
뭐라고 하셨나요?
이게 단순히 집을 몇 채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도심 주택 공급이라는 당장의 어떤 실용적 가치하고 국가 상징 자본 보존이라는 이 장기적 명분 사이의 정면 충돌이라는 겁니다.
아, 가치의 충돌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시장의 움직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는 추세잖아요.
네, 엄청 올랐죠.
근데 유독 7, 80대 고령층 집주인들은 오히려 호가를 한 2억에서 3억 원씩 확 낮춰가지고 급매로 막 던지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값이 막 뛰고 있는데 호가를 수억 원씩 깎아서 던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세제 개편 같은 걸 앞두고 매수자들이 막 관망을 하는 사이에 이 거시적인 통계 지표하고 미시적인 그 세대별 자산 처분 심리가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와, 현장에서는 그만큼 세금 부담이라던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엄청 크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수도권 밖으로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서 보면요. 상황이 훨씬 더 기형적입니다.
지방 상황은 뭐 심각하죠?
네. 현재 대한민국 국토의 17%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무려 전체 인구의 92%가 몰려 살고 있어요.
아, 92%요?
네. 자산 격차를 보면 진짜 말문이 막히는데요. 대구 수성구의 34평 아파트가 한 4.5억 원에 머물러 있을 때 서울 송파구의 15평 아파트는 11.8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와, 평수는 반도 안 되는데 가격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저 내가 서울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벼락부자랑 벼락거지가 나뉘었는데 막상 이분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 차이를 보니까 이게 불과 몇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몇만 원이요?
네, 이거는 쉽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세금 시스템이 시장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가치가 철저하게 공간의 희소성, 여기에 딱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조세 제도가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도저히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 제도가 시장을 못 따라간다?
네. 수도권은 인프라나 사람이 너무 몰려서 진짜 붕괴 직전이고요. 반대로 지방은 너무 없어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 지자체들도 이제는 그냥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막 짜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을 통해서 전국 청년들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그 광산구를 인구 53만 명의 광산시로 승격시키겠다. 이런 구상을 냈거든요.
오, 광산시로요?
네, 이게 철저한 생존 본명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이 불균형을 다루는 국가의 역할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시장이 실패하면 사후에 뒷수습을 하는 일종의 소방수 역할에 머물렀단 말이죠.
네, 불 끄는 역할.
네, 근데 이제는 뭐 반도체나 핵심 인프라처럼 너무 중요해서 이건 절대로 실패하게 둘 수 없다. 이런 영역을 위해서는 노골적인 시장 개입자로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Too strategic to fail이라고 하죠.
아,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는군요.
네, 글로벌 자본주의가 점점 더 안보 문제랑 결합을 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관치와 트렌드로 접어들고 있고요. 국토 불균형 문제도 결국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도의 한계나 이 공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술 진보에 기대를 좀 걸어왔잖아요.
네, 기술이 해결해 주겠지 하죠.
근데 막상 이 기술조차도 깊이 파고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총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구조한 바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거긴 또 무슨 일이 있나요?
정부가 선도적으로 로봇을 사서 막 훈련을 시켜요. 그래놓고 고작 5분 동안 춤추는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그걸 다시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에 파는 아주 기형적인 순환 금융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정부 돈으로 훈련시키고 그걸 다시 비싸게 판다. 이걸 벤처 캐피털 업계에서는 하이프 사이클, 즉 기술 거품의 정점으로 봅니다.
하이프 사이클이요?
네. 새로운 기술이 딱 등장했을 때 실제 성능보다 사람들의 기대감이 훨씬 부풀려져가지고 투자가 아주 비이성적으로 팍 몰리는 현상이죠.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나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그냥 자기들끼리 투자를 주고받으면서 장부상으로만 판을 키우는 전형적인 거품 경제 작동 방식입니다.
와, 거품이네요, 진짜. 근데 더 기가 막힌 현상은 이 인간의 일터에서 벌어집니다. 요즘 AI가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하는 시대가 오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예 대놓고 AI에게 일 열심히 하는 척하는 법, 이런 걸 추천하기까지 했어요.
아, 진짜 씁쓸한 기사였죠.
아니, 보통 직장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 가동률 100%를 꽉꽉 채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AI한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완벽함이 알고리즘의 의심을 사는 이 시대의 아주 큰 아이러니입니다.
100%인데 왜 의심을 하죠?
시스템상으로 이제 키보드 타이핑 수나 화면 보호기가 켜지는 빈도 같은 걸 쭉 추적을 하잖아요. 근데 가동률이 90%를 넘어가면 AI는 이걸 인간의 자연스러운 업무 패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아,
이건 100% 매크로 프로그램이거나 로봇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일정하게 완벽할 리가 없다.
네, 그래서 직장인들은 전략적으로 한 80% 정도의 가동률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아, 80%요?
너무 완벽해 보이지 않으려고 이따금 동영상도 좀 보고 딴직도 의도적으로 섞어줘야 하고요. 또 회의나 외군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AI가 딱 추적할 수 있도록 알리바이용 캘린더를 아주 꼼꼼하게 적어둬야 합니다.
와, 이건 진짜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과거엔 상사 몰래 막 딴짓하느라 바빴는데.
그렇죠.
이제는 AI 상사한테 저 딴짓도 하는 평범한 결함 있는 인간입니다. 이걸 증명해야 하다니요.
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AI의 눈에 일 잘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된 직원만이 살아남는 현실인 거죠.
참 기술 발전이 가진 이런 양면성이요. 의료 분야랑 생체계 분야를 딱 비교해보면 진짜 서름돋게 극명해집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인간의 질병인 그 암 분야에서는요. 모더나가 유전자 정보를 딱 읽어서 6주 만에 나만의 mRNA 맞춤형 백신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무려 한 7억 원 정도 든다고 해요.
7억 원이요?
네, 근데 반면에 이 자연 생태계를 덮친 소나무 재선충 병에는요, 한국 정부가 무려 38년 동안 2조 원이나 쏟아붓고도 그 감염목이 두 배 가까이 느는 등 여전히 방제에 철저히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참 극단적인 대비점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네.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은 그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유전자 단위의 맞춤형 예측 통제까지 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태계를 대하는 방식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이에요. 감염된 나무가 죽고 나면 그냥 뒤늦게 베어내는 수동적인 방제에 멈춰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일부 국가들은 페로몬 트랩으로 매개충 이동 경로를 쫙 추적해서 아예 물리적으로 확산을 선제 차단하거나 천적 곰팡이를 이용한 백신 연구로 이렇게 예방과 회복으로 패러다임을 확 바꾸고 있거든요.
와, 우리나라라는 접근법 자체가 다르네요.
네. 결국 제한된 자원하고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딜레마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고령자가 8,604명에 달하거든요.
8,604명이요?
이분들 장수 비결을 물어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소식, 규칙적인 생활, 경제활동 이런 평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늘 듣던 이야기죠.
근데 초고령화 시대가 길어질수록 아까 초반에 살펴본 그 미국 의료보험 사례처럼 이 장수의 비용이라는 게 결국 고용주나 사회 시스템 전체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아주 무서운 거시적 청구서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참 국제 외교부터 널뛰는 주식시장, 당파싸움, 국토불균형, 그리고 인간 감시하는 AI까지 아주 폭넓게 살펴봤는데요.
네.
이 복잡한 환상들을 관통하는 건 결국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요?
우리가 진짜 효율적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기존 시스템들이 거대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글로벌 무역을 이끌었던 8x20피트짜리 강철 상자, 즉 컨테이너 혁명의 현주소입니다.
아, 컨테이너요?
네. 하역비를 막 97%나 줄이고 전 세계 물동량을 빵 폭발시켰던 그 마법의 상자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정학적 경제적 불균형을 이제는 이 물리적 혁신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감당을 못하게 된 거죠?
극심한 미중 무역 불균형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컨테이너에 물건이 아주 꽉꽉 채워져서 수출이 됐잖아요.
네, 빈틈없이 갔죠.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갈 때 압도적인 비율로 그냥 텅 빈 깡통 상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와, 빈통으로요.
네. 수많은 물리적 강철 상자는 텅 비어서 바다를 떠도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공간의 데이터 트래픽이나 공항의 환승객은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아, 쏠림 현상이 생기는군요.
예를 들어 중동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두바이 공항 대신에 인천공항으로 막 환승객이 몰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기묘한 물리적, 비물리적 불균형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물리적 무역망은 텅텅 비어가고 눈에 안 보이는 디지털 데이터나 사람들의 쏠림 현상만 가속화되는 아주 묘한 시대군요.
맞습니다.
그 김건희 씨 인플루언서 논란도 약간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 행사가 무슨 중소기업 제품 노출 빈도를 높이는 어떤 디지털 쇼윈도로 소비되고 그냥 전달 완료라는 메시지 하나만으로 그 실체 없는 영향력이 과시되는 이 현상. 이건 역시 거대한 불균형의 씁쓸한 단면 같습니다.
네,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극단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면서 팽창해온 글로벌화가 이렇게 멈춰섰을 때 과연 텅 빈 바다 위의 컨테이너들처럼 우리 사회가 지탱해온 가치나 시스템들도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